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능력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곤고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빈이가 드디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같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조심하면서 이제 그 에크모 떼기까지 조율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큰 고비를 넘어서 이제 회복세로 이제 돌아올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또 담당 김모식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 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난 2주 동안 자기 자식보다 더 은빈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표징으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안에 아마 은빈이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또 치유하심이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갖고 그때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도의 힘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Hear my cry.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 crying이라는 말은 아주 뭐 비탄한 심정에서 피를 토하듯이 울부짖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 절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에게 처절히 매달리는 말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반란군이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압박해 들어왔기 때문에 왕국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이 시골인 동편 땅 마히나임까지 다윗이 패잔병을 이끌고 피난가서 쓴 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 반역수계 압살롬은 이제 압도적인 군사를 몰아서 아버지 다윗이 피신해 있는 이 마히나임까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을 끊는 것까지 가겠다는 아주 독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늙음하게 나이에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이 늙은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처참한 마음이 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역전의 용장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반역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번역이 원어보다 좀 느낌이 약해요. 좀 그대로 뜻을 살린다면 내 마음이 상하고 지쳐가지고 아주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물이에요. 두려움이란 걸 별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철인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합니다. 진솔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어막을 풀어야 됩니다. 터프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충분히 터프한 척 하셨어요. 어느 단체의 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아버지로서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며 여러분 참 인생을 잘 버텨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울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힘들면 힘들다고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한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서 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서 바닥을 칠 정도의 위기는 아마 인생에 몇 번 겪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은빈이 위해서 전 교회가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뭐 부모의 심정만 했겠습니까? 자식이 속썩이는 거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죠. 지금 다윗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이제 위기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어렵게 시작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중간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기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인간이 하는 기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있으면 성령이 만지는 기도예요. 그거를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 사람 안에 옛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같은 사람인데 두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기 전과 후, 기도하기 전과 후, 말씀을 듣기 전과 후, 예배하기 전과 후,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한테 개입해달라고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흙탕물처럼 인간의 쓰라림을 토해내면서 시작하다가 중간에서부터 말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 61편에서도 보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려면 나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내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수준으로 내 같은 인간끼리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요. 지도 공부 못하면서 나를 공부 못한 나를 안타까워하는 건 좋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나를 도와주려면 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는 나랑 하나님이랑 비슷한데 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손 좀 빌리자 이 뜻이,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한테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뭘 도와요. 100%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업자가 아니에요. 협력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수동태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절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셔야 되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피난처, 견고한 망대. 이것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민간인이 오히려 군인보다 많이 죽는 것은 군인들은 그래도 요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망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요새 안에, 그분의 품 안에 들어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한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옛날엔 맨날 한국에 전쟁 난다 그랬을 때는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9.11 테러 나니까 전부 다또 한국 들어와요. 뭐 이렇게 안전한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안전한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안전한 지역은 없어요.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할 거예요. 집이랑 학교만 다니라 그러는데 집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학교에서 왕따랑 폭력은 다 당하는데 나쁜 건 거기서 다 배우는데 집이랑 학교, 교회, 인간이 있는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구와 있는 이 성이 압살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피난처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임재가 함께 한다면 거기가 피난처예요. 이 위기의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처입니다. 주의 날개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에요. 우리 소망이 꺼진 듯하니 광야의 시간이 그냥 견디기는 어려운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견디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예배 학교예요.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학교예요. 다윗은 항상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했고 주의 날개 밑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전부 다 예배의 언어예요. 내가 더욱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더욱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이 압살롬이 주는 배신과 반역의 상처가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지금쯤 한참 살 길을 찾아서 치밀하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는 것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압박하면 할수록 세상이 여러분을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은 더욱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문제를 붙들고 있을수록 그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대응만 하고 나의 온 영혼의 핵심 축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그게 오히려 살 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응하면서 이걸 이겨낸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걸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다윗을 압살롬의 그 무서운 창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그 영적인 경험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게 전부 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You have heard my vows. You have given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약속한 자가 얻을 기업을 이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주셔왔다.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지만 항상 마지막 승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반전의 경험이 많아요. 골리앗한테도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고, 사울한테도 죽는다 그랬는데도 살았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 죽는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스스로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진짜 힘들면 아, 나 이거 회사 더 이상 어떻게 끌고 가지? 이때까지 그 회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오셨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앞으로 어떡하지? 이때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잠깐 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내 미래에도 똑같은 신실하심이 아니 더한 신실하심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신실하세요. 승리를 주세요.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과거의 그 간증을 딱 확신을 하니까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게 섞여 있어요. 참 힘들다는 진솔한 고백 쫙 쏟아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과거의 그 간증을 딱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거기를 기초로 해서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게 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여러 대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를 덮쳤던 그 수많은 고난들처럼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반역처럼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고 막 어렵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윗이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이 문제 붙들고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난 뒤에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주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준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거주하셔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사역을 하셔야 되죠. 영원히 빚진 자잖아요. 이제부터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감동으로 주신 어떤 소원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몇 번씩 이렇게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마다 아 남은 인생을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의 나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죠. 아마 은비는 쟤는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살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드려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는 예배자로 살 것이며 사역자로 살 것이며 남은 생애를 자신의 재능과 열정과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갚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택 장로님들은 내일 이제 임직 받으시느냐 간증집을 보니까 어떤 분이 사역하다 쓰러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 열정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렇죠. 우리 이제 남은 생애 이제 50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그것을 산산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그렇게 축복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짖어야 될 정도로 인생의 바닥 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압박과 갈등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